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주의 교훈을 항상 주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예배당에 모여 성경을 함께 읽고 해석하고 듣고 받으며 다 유익하게 하여 주시고 교훈 안에서 바른 길 걷게 하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힘써 삶에 적용하여 실천케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게 하시되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30편 말씀 같이 보십시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심을 찬송함. 그렇게 제목을 붙여본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심을 찬송함.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우리는 그렇게 번역하고 영어 성경들 근래의 성경이 더러 그렇게 비슷하게 번역했는데 옛날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성경의 표현대로 다윗의 집의 봉헌의 시와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모르 시라는 말하고 쉬르 노래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집의 봉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린 때에 바친 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옛날 영어 성경의 표현대로 다윗의 집의 봉헌의 시와 노래. 자,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음부 쉐올라이라는 말은 쉐올이라는 말은 음부 혹은 무덤 혹은 구약의 지옥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는 무덤과 지옥이 한 말 쉐올이라는 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은 절반을 31번인가 절반을 무덤 또 절반은 지옥으로 아예 번역을 하는 그런 쉐올이라는 같은 단어를 두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무덤쯤 되지시면 내가 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지만 내 생명 나를 그 말 같이 보이고 내 영혼을 음부 무덤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또 무덤이라고 두 번째 나오는 무덤은 무덤이라는 히브리 말은 케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보르라는 말은 무덤이 아니고 구덩이라는 말인데 구덩이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는 쉐월 음부도 나오고 보르 구덩이도 나오고 또 케베르라는 말도 아마 나오는지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르라는 말은 구덩이 역시 무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쉐올이라는 말도 그냥 무덤은 케베르라는 말이 있지만은 그걸 좀 돌려서 쉐올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또 보르라는 구덩이라는 말도 씁니다. 나를 살리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앞에 부분을 무덤으로 그냥 번역하고 뒤에 부분을 구덩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듯합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의 대적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내어 주셨고 그의 대적으로 그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을 보면 그렇죠.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어디서부터 내 영혼을 음부에서 무덤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 심한 질병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으나 에게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쳤다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병에서 고침을 받는 거죠. 죽을 병. 병은 심하면 다 죽을 것 같죠.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래서 사람이 열만 많이 나도 죽겠다. 가슴만 답답해도 죽겠다. 배가 많이 아파도 배 아파 죽겠다. 그래서 온몸이 여러 가지 아프면은 그러죠. 질병, 또 무서운 전염병, 무서운 병들이 다 병은 죽음에 이르면 감기만 걸려도 죽습니다. 감기도 죽고 심하면 죽기도 합니다. 또 요즘 같은 감기는 폐렴으로 금방 번져서 폐렴은 폐가 상하기 시작하면 잘 낫지 않죠. 폐는 연약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으로 죽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떨어진 것 같지만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살리셨고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표현을 보면 그렇죠.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들에게는 다윗처럼 종종 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아, 죽을 것 같다. 저희도 그런 일들이 조금 있으세요. 우리 집사람은 몇 번 그런 경험을 좀 했고 그렇게 죽음의 지경에 이제는 죽었나 보다 죽을 것 같다 싶은 지경을 통과합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증거된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시올 무덤에서 또 보루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나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는 행복하지만 절망적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자는 불쌍하죠.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혼자 이 황량한 세상에 던져진 존재와 같이 사는 자는 불쌍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전지라는 말 속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깊은 것도 내 앉고 눕고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자 굉장히 행복자죠. 행복자입니다. 예. 성도에게 고난은 그러므로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해봐야 여러 번 통과해야 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진짜 하나님밖에 없죠. 예. 세상 거 의지하려면 해보시죠. 뭐 병나면 병원 가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그래요. 보통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병원 가도 못 고치는 병이 있던데요. 병원에서 다 고치면 왜 사람이 죽을까요? 또 약 먹으면 되면 왜 사람이 그렇게 힘들까요? 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고 의사와 약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백약이 무익합니다. 병원이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병원의 치료가 유익하기도 하죠. 아, 좋은 병원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 그 병원에 가니까 그래도 잘 치료한다. 그런 병원이 들어 있죠. 그래서 잘 소개는 안 하지만은 어느 병원에 가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병원에 가니까 참 좋더라 그런 날도 있고 또 뭐 가서 좋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할 거예요. 예, 다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하튼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인격 단련도 돼요. 우리가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성결하게 되고 죄성이 찢기가 다 없어지고 예, 용광로를 통과하듯이 용광로를 통과해야 원석이 그것이 순금, 순은 또 좋은 그런 광석이 나오듯이 예, 성결케 되고 교만이 꺾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믿음 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돈이면 되고 저렇게 하면 병원 가면 되고 뭐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소용없으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서 이제는 주여 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의 예, 그런 그 경험에 사도 바울은 물론 평소에 믿음이 있는 자지만은 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1차 선교 여행 때 당한 고난, 극심한 고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가 간증한 것과 같죠. 여하튼 유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이제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어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응답, 즉 구원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높이며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해 살게 됩니다. 4절 보십시다. 주의 성도들아, 그의 성도들, 그냥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혹은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원문의 뜻은 그냥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예, 참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는 잠시간은 그의 진노 안에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책을 받는 것은 잠시 동안이다. 잠시간은 그의 진노 안에 있으나 생명은 그의 호의 안에 있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생명이라고 카임, 생명, 카이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말인데 임하면 복수입니다. 생명들, 우리는 생명들, 생명 이런 추상명사라고 하는 생명 같은 것을 우리가 복수로 잘 표현 안 하죠. 그러나 히브리어나 영어도 간혹 그런 추상명사도 복수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뜻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카임, 예, 카이임, 카이임이라는 그런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생명은 그의 호의 안에 있음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흥미로운 표현이죠. 기숙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죠. 기숙사만 쓰지만은 기숙사.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은 머무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그의 뛰어나신 위엄과 영광, 그의 크신 긍휼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경험을, 체험을 통해서 증거하죠. 그것이 시편이나 시가서의 중요한 한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들의 성도의 경험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는 교훈이 그게 있어요. 시편은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교훈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은 특히 고난으로부터 구원 얻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잠시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매를 들어 그들을 때리시지만 자기 백성을 영원히 놓아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징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똑같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를 들지만은 자녀가 미워서 매를 드는 것이 아니고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자녀를 미워하면서 매를 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닐 것이, 부모의 참심정을 가진 자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매를 들면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일로 와, 아무개 일로 와, 종아리 걷어, 예, 저 회차리 좀 가져와, 몇 대 맞을까, 한 대, 두 대, 몇 대야, 얘기해봐. 그리고 너 잘못했으니까,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두 대 맞아야겠지. 그리고 저도 우리 아들을 많이 때리지 않았지만 간혹 얘기한 대로 한번 매를 들면 내가 성경대로 해본다고 아주 힘을 다해서 매를 때렸어요. 아빠가 내 발을 부러뜨리려고 하나 보다 싶을 게 힘껏, 힘이 별로 없지만은 종아리 걷어. 그래서 이제 몇 대야, 나중에는 물어보니까 아예 처음 많이 되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많이 때리라고. 그래도 많이 못 때리고 몇 대 때리지만 한 서너 대, 네 대 때도 아주 세게, 아프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세게. 그래야 매가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다시 안 하죠. 매는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매를 쓰다듬듯이 장난치듯이, 제가 말했죠. 어느 전에 있던, 처음에 미국에서 왔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하고 그 아들 보니까 장로님이 아들을 갖다 반때기를 딱, 반때기 때리면 안 되죠. 그거는 훈육이 아니고 모욕이죠. 반때기를 딱 때리니까 애들도, 애도 아빠 반때기를 딱 같이 때리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잘한다, 저랬고 교육이 되겠는가, 교육을 하려면 바로 잡아야지, 애들은 두세 살 때 바로 잡아야 잡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잡아야지,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절로 가 서 있어 그러면 가서 딱 서 있는 정도로 말을 들어야지. 강아지도 개들도 집에서 교육시키면 그 정도 말은 듣습니다. 일로 와, 앉아 있어, 먹지 마, 내가 말할 때까지 먹지 마, 그러면은 암만 먹을 것이 앞에 있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나가, 나가서 있어,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딱 들어가 있지, 말 듣지. 그거 덤비면, 개들도 간혹 덤빈다고 그러더라고. 개 키우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개가 한 번씩 반항을 하는데 그때는 반쯤 죽여서 딱 제압을 해야 다시는 주인한테 덤비지 못해. 이제 딱 항복을 해야. 애들도 똑같더라고. 애들이, 우리 아들이 애 키울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째 캐드린이 좀 강해서 우는데 끄치질 않고 막 대드럼. 그래서 아빠가 꽉 잡고 같이 한두 시간을 씨름을 했어요. 애가 나중에 포기하고 자기가 꼬리를 낼 때, 꼬리를 내린다, 이상하죠. 아, 내가 아빠한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말을 잘 듣는 모양이죠. 그렇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프로그램이지만은 애기 잡는 법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애를 길을 꺾어야 교육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애가 클수록 엄마 머리채 잡고 엄마를 이기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그거 반쯤 죽인다는 말을 표현이 거칠지만은 꺾어야 잡힌다. 그런데 그런 건 좀 있지만은, 매는 있지만은, 그러나 애를 죽이려고 매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리려고, 바로 되라고, 너 반듯하게 돼야 돼, 그건 옳지 않은 거, 불경은과 부도덕은 안 되잖아, 거짓말은 안 되잖아, 또 규칙을 지켜서 오베이, 부모에게 복종해야지, 부모가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옳은 것이야, 성경이 가르친 것이야. 성경의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건 성경의 계명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이 옳지, 내 명령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명령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명령이다. 그렇게 지키게 하듯이, 근데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그래야 복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복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지만은 진노는 잠시 동안이다, 잠시 동안이다. 예레미야는 애가 3장 33절에 그런 표현을 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주께서 징책하는 게 무섭죠. 주님은 참 어떤 때는 벌을 주는 것이, 징벌이 무서워요. 주님의 징벌을 몇 번만 받으면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징벌을 안 받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한 번만 하면 다시는 내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굳게 하는 것이 나아요. 주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벌이나 주고 고생이나 시키려고 몸 아프게 해서 매일 아파서 딱 침상에 눕게 하시고 또 매일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 여기저기 꿇어 다니게나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가 건강해서 일하고 소득도 있고 먹고 살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늘 슬프고 울면서만 살지 않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압니다. 다윗은 생명은 그의 호위 안에 있다. 아까 그렇게 번역했죠.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그의 호위 안에 있다.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총은 평생이로다. 생명은 그의 호위 안에 있음이로다. 생명은 여기에 가임이라는 복수형이라고 말한 생명은 평생이라는 뜻보다는 복된 생명이라는 뜻 같습니다. 복된 생명아, 하나님께서 주신 참 생명. 그것은 구원과 기쁨과 복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 또 기쁨과 복이 넘치는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짜 좋은 생명이죠. 늘 슬퍼하고 늘 고난이 많고 재앙이 많은 그 삶은 참 그것은 복된 삶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그의 호위 안에 있다. 여기에 이 생명은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본문은 이러한 생명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암시합니다. 전반부에 잠시간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생명은 그의 안에, 그의 호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속적인 생명임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지만 또한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징벌도 하나님께서 또 회복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 인의 질병에 대한 태도를 말하면서 질병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질병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극복될 수 있다. 그렇죠. 이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어떻게? 그건 기적으로가 그거 아니고 기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도 잘 좀 건강관리를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몸을 해치지 말고 몸에 해롭다는 건 먹지 말고 몸에 해롭다는 걸 자꾸 먹으면 몸이 해로워지지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유익하다는 건 자꾸 먹고 잘 먹고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건강하려면 영양을 골고루 그러니까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편식하지 말고 편식하면 건강할 수가 없죠. 또 그러니까 잠도 적절하게 잘 자고 규칙생활하고 그리고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고 진짜 세상에서도 그런 게 없어요. 상식이에요. 건강의 상식이에요. 건강하려면 소식을 하고 영양 있게 먹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너무 혼자 살면 우울증 걸려서 그 모든 심령이 우울하면 모든 병이 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참 좋죠.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 좀 몇 명을 사귀게 되면 조금 낫잖아요. 사람이 좋은 친구가 한두 명쯤 있다는 것은 좋아요. 저는 친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여자친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자친구랑 늘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예?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도 좀 있고 너무 혼자 있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회복도 주신다.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 건강, 치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잠언 3장의 말씀이 그런 원리를 보인다고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머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징벌도 하시지만은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호의는 그의 진노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제가 사사기를 해석하면서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기간 다 더해볼 만하죠. 도대체 몇 년 동안 평안한가? 열두 사사들을 쭉 시대를 평안의 시간을 다 더해보면 징벌의 기간보다 약 두 배, 보통 한 다섯 배가량 길었습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매도 때리지만, 매도 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평안은 그보다 두 배나 혹은 다 어떤 길 때는 다섯 배까지 길게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다고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100년 동안 고난을 당한지도 않지만 당한다 하더라도 영생의 나라의 그 긴 시간의 복을 비교해 보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세상의 100년의 삶 속에서도 그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시간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그것은 배갑절, 다섯 배갑절 많게 평안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서 고난만 기억하니까 아이고 세상에는 고난만 많다. 예, 고난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시간도 꽤 많을 텐데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형통할 때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육신적 자신감과 안정감은 내가 이제 영영이 요동치 않으리라,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다, 자신 있다, 그래요. 그 오래 가지 못하고 다 허물어질 수 있다. 실상 그런 자신감과 안정감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는 평안과 고난이 번갈아 나타나며, 전도서의 표현이 그렇죠. 번갈아 나타나며 고난이 닥치면 사람은 여지없이 자신의 연약과 무력을, 힘이 무력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평안과 힘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가집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자신의 산을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산, 내 산. 다윗의 산은 다윗의 왕국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왕국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을 뿐 아니라, 왕국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 기초가 될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은 왕국 자체를 산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이사야 2장 2절, 다니엘 2장 35절, 44절, 그렇죠. 자신의 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졌다는 다윗의 깨달음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집은 가정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는데, 그렇죠.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성도 마찬가지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가정도, 교회도 교회는 내가 세울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잘 세울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훌륭하면 잘 세워집니까? 예, 훌륭하면 되겠지요, 대체로.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좋은 목사님도 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좋은 장로님도 되고, 예.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날 장로님들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또 교회를 어느 날은 떠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지나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많이 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우리 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분의 사업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니 자신이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밝은 것은 태양 때문이며 그것이 가려지면 땅 위에 그늘과 어두움이 생기는 법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서 인생은 평안과 형통을 누리지만 그 빛이 가려지면 그에게 즉시 환난과 곤고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늘 인정하고 의식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는 낙망치 말고 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셨나 보다. 그러나 또 주실 수 있지. 하나님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8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9절 전반부를 직역하면 나의 피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니다. 나의 피에라는 말은 내가 피 흘려 죽을 때에 라는 뜻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라는 구절과 같은 뜻이라고 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가 죽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절 후반부가 그것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창조의 중요한 목적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목적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나 같은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 간증하는 거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도 간증이지만 찬송하고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러니 죽지 않고 좀 사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밥이나 축내고 땅에 헛된 것만 구하는 삶이라면 꼭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의 회복과 연장이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연장과 강건함 그리고 의롭고 바른 삶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11절 마저 보십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전에 슬픔 가운데 있었고 배옷을 입은 자와 같았다. 슬플 때 왜 금식할 때 배옷 입는 것 말이죠. 그것은 그의 대적들 때문에 그의 질병 때문에 또 죽을 상황 때문에 이었습니다. 그는 큰 질병 중에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세상은 슬픈 일이 많은 세상이며 우리도 구원 얻기 전에는 슬픈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그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좋은 말씀이죠. 죽음의 공경에서 구원 얻은 자들은 이처럼 기쁨의 춤을 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에게서 구원 얻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뻐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죠. 에스더 때 유다인들은 멸절될 위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구원 얻었을 때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 즐거움이 되었던 12월 14일 15일 양일이 불임절 제비 뽑기로 한 제비 뽑는다는 제비라고 하는 불임 푸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인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또 예레미야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슬픔이 변하여 춤추며 즐거움이 되리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다윗은 그런 기쁨, 그런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며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죄인인 우리가 의인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먹고 죽어야 될 우리, 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을 깨닫는 자마다, 깨닫는 자마다 와, 지옥 갈라.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지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다니, 와, 이 엄청난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신약성경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린다 그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유라면, 아니요, 다른 이유라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천국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한 다윗은 이제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원히 그에게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내 영광으로라는 말은 내 영혼으로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대로 그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편 30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이 있음을 알고 두려워 말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해치려는 자들도 있고 그의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그의 범죄와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우고 슬퍼 통곡하며 심지어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떨어지는 일이 없지 않지만은 성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귀한 성도 다윗에게,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망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마땅한 자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고난의 현실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를 하라는 기도.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다윗의 체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그의 진노 안에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생명은 그의 호위 안에 있도다. 호위 안에 영원히 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곧 기쁨이 올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저녁에 울고 괴로워하지만은 동이 터옵니다.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을 주,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은 짧고 평안의 시간은 길 것이다. 영생의 나라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간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요,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호의는 평생이다. 예. 그것은 긴 시간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를 증거해야 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기회 있는 대로 그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택자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이 많은 세상, 우리의 부족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낙망치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고난은 일시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체험과 같이 우리가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 도우심의 체험을 우리가 할 때 이미 큰 구원의 체험을 했고 또 작은 모든 체험들을 우리가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더 찬송하는 감사의 찬송, 속죄의 찬송을 들 올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